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1. 인간 본성의 법칙. 우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개 중에는 재미있는 다툼도 있고 불쾌감만 주는 다툼도 있지요. 어떤 다툼이건 간에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 거긴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 걔 좀 내버려 둬.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없잖아.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내 오렌지도 좀 주었으니까 내 것도 좀 줘야지.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못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운 사람도 다 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매일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쩌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호소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런 기준 따위는 집어치우시지 라고 대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은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기준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즉,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설사 자리를 먼저 맡았더라도 그 자리를 고집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자기가 오렌지를 받았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른 것이라든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식의 구실을 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정한 처신이라고 해도 좋고 바른 행동이라 해도 좋고 도덕이라 해도 좋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풋볼 경기의 규칙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중력법칙이나 유전법칙, 화학법칙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 그러나 신체는 중력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어도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지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 지탱장치 없이 공중에 던지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기체들과 공유하지 않는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이나 음치가 가끔 있을 수 있듯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언급해온 말들은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치도 우리처럼 내심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너희는 그르다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울 수는 있어도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두고 비난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도덕들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폐지라는 책의 부록에 그 증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도덕이 전적으로 다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주랭랑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해 놓고 으쓱거리는 곳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곳을 상상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네 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조차 금세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당장에 이건 공정치 못해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조약이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므로 파기한다고 말하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이 가끔 틀릴 수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단이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옳고 그름도 단순한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이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 책에서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분들은 다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척 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사실에 주의를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해, 이 달, 아니 바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둘러댑니다. 내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은 그때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야. 금전거래에서 좀 부정직한 짓을 한 건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지. 암흑의 노인을 위해 무언가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다면 그런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내 행동이 아내나 누이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겠어? 어쨌든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변명거리를 찾느라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챘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자신의 나쁜 습성에 대해서만 피곤이나 근심이나 허기 탓을 할 뿐 좋은 습성은 늘 자기 공으로 돌리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5.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저는 물질적 우주 너머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도덕률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로써 지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결론에 심기가 불편해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라면 이미 세상의 검증이 끝난 만큼 시계를 거꾸로 돌릴 생각은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점에 대해 말해봅시다. 만일 제가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계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편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농담으로 듣겠습니까? 아니, 시계 이야기는 그만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지요. 이 점은 산수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더 신속히 답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인정하겠지만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로, 저는 아직 본격적인 종교 선전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현실 종교가 믿는 하나님조차 아직 다루지 못했습니다. 도덕률 배후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데까지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누군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를 유일한 단서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이지만 인간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률입니다. 이것은 내부 정보이므로 우주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보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 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주보다는 도덕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몇몇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지는 맙시다. 도덕률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곧 그가 용서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말입니다. 용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무엇보다 정신과 닮은 도덕률 배후의 힘이라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거리가 먼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순전히 비인격적인 정신이라면 그 정신에게 용서해 달라거나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허튼 짓이 될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때 구구단에게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허튼 짓인 것처럼 말이죠. 계산이 틀리면 답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말한다 해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한편으로 절대 선의 편을 들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절대선에게 내심 동의하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경우만큼은 예배로 삼아 한 번만 벌을 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선의 시선과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가장 큰 안전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저의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가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 정신인 동시에 인격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충족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에 관해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저보다 더 권위 있게 말해줄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직면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참으로 믿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군요.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